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지 못해도 이 책은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책이 있습니다. 아, 성도님들 댁에 신방 가보니까 이 책은 다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잘 몰라도 이 책은 보신 적 있죠? 영적 리더십. 아,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저는 또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저분이 목사님이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목사님이 이 책 한 권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는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아니면 당신의 가정에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슴에 하나님이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는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죠.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목사님이 만나본 적도 없는 처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미국의 딱 중간을 보면 캐나다와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데 보면 노스 다코다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를 바로 올라가면 이제 캐나다가 있는데 거기에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조그만 이 스몰 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곳에 대단한 열정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과 교회를 개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떠올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 앞에 전화를 드린다라는 거.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위니펙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목사님과 교회가 도와달라라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목사님 한 분을 파송시켜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이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거의 거리가 한 800km 이상이 되는 거리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되려면, 셋업이 되려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가서 도와야 됩니까? 그 먼 거리를 필요한 것들을 옮겨야 되고 그 중에 목사님도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통화를 마치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순종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했다라는 걸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아니 옆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게 아예 교회를 개척시켜주는 건강한 교회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위니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순종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를 나중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만나는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아틀란타에서 개척한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올 수 있었겠어요? 아픔이지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또한 만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분의 전화통화를 통해 그 인연이 되어서 결국 그 교회에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붙드는 거죠.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해 타산 따지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이 800km가 넘는 이 거리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 이해 타산 따졌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 단어로 사무엘상 11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으로 보면 야, 얼마나 절묘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사울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숲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찾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염려하겠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뭘 제안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올라갈 때에 마침 성읍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물길로 가는 소녀들이 내려와요. 그때 소녀들에게 사울이 묻죠. 혹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지 않고 어느 성읍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여오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침 도움이 필요해서 오늘 찾아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왔다고요? 오늘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 완벽한 타이밍이 보이세요?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도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침 예배를 드리러 오늘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10장 1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두 사람 간에 일어났던 비공개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졌던 공개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모으고 이스라엘을 모아서 제비를 뽑잖아요, 미스바에서. 그리고 나서 사울이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번 환경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마련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머물 수 있는 궁궐이 있습니까? 아니면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줄 군사가 조성되었어요?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았어요. 타이틀은 왕인데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위치, 왕으로서의 역할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5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지금 뭐 하다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밭 깔다가 왔어요. 농사 짓다가 왔다라는 거죠. 이미 사울은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아서 세워진 왕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음까지 주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울을 어떻게 온전한 왕으로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또 보자라는 거죠. 이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갓 지파가 하나님께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님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기도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분기 지켜내자고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의 왕인 이 나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 그냥 받아줄 수 없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입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내가 너희를 종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러 왔는데 항복을 하면 항복 받아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눈까지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뭔가 감정적인 게 섞여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그냥 전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어내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싸우면 우리 편도 다쳐요. 우리 편도 피해가 있는데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은 항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 이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첫날 밤에 제가 나누었던 탑픽 기억나세요? 사사 누구를 다루었죠? 입다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느 지파 출신이죠? 어느 족속이에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렇죠.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입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창녀였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어떻게 창녀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어디를 갑니까? 도비라는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군대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똑같은 암몬이 길르앗을 공격해왔습니다. 길르앗 장로님들이 그때도 똑같이 뭘 해야 될지 몰라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네가 이번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면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입다의 손에 암몬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입다가 그날 크게 승리를 하는데 암몬 족속의 성 몇 개를 초토화시킵니까? 20개예요. 암몬 족속의 성읍 20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세월이 좀 지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냥 정투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때 당한 거 대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항복 못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른쪽 눈 다 파내고 너희 종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때 어쩔 수 없이 길르앗 장로님들이 7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7일만 주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11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너희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명의 전령 중에 한 명이 지금 어디를 갑니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암몬 족속들이 와서 우리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오른쪽 눈을 다 파고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혹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기부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죠. 왜 울었을까요? 그렇죠. 같은 민족이 위기 가운데 빠졌으니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간쯤에 보면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지금 베냐민 땅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해 바로 위에 요단강으로 보면 왼편에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 있냐면 베냐민과 이 요단강 사이로 갈라져 있는 갓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갓 지파 땅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베냐민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이 무너지면 베냐민도 이제 암몬 족속들이 오게 생겼으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겠구나. 내 신세 끊일 났구나. 이러고 이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의 삶이 지금 마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필요해서 숲에 성읍을 마침 찾아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마침 그날 와 있었어요. 마침 전령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이 울고 있는데 마침 사울이 농사 짓는 거 끝내고 들어오는 길에 그 소식을 또 듣게 돼.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마침 완벽하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뭘 합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열두 각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씩 보냅니다. 너희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집에 있는 소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다 각을 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때 사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백성 안에 여호와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몇 명이 모여듭니까? 33만 명이에요. 유다 지파만 3만 명이고요 나머지 지파에서 30만 명이 왔어요. 33만 명의 군대가 조성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사울 입장에서 지금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농사 짓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내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을 통해서 뭐가 조성되었습니까? 군대가 생겼어요.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전쟁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내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울 하면 이제 뭐가 그려집니까? 민족을 구원해낸 영웅.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받았지만 들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온전히 세워내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마침, 마침, 마침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늦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 붙들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빠질지라도 낙담 안 해도 돼요. 좌절 안 해도 돼요. 포기 안 해도 돼요. 왜?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뿐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그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오른쪽 눈을 빼고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굴욕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의 고향 사람은, 기부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 다음은 우리겠구나.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서 사울 안에 화가 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화를 내도 괜찮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화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언제 화냅니까? 감정 충만할 때.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화는 다 내는데 감정 충만할 때 화를 내는 분이 있고요, 성령 충만할 때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싸워야 될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싸워야 될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에 물든 속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정 충만한 사람은요, 싸움의 대상을 항상 잘못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싸웁니다. 존경하는 남편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줄로 함께 묶어준 믿음의 동지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자를 잘못 선택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의 감정을 끊임없이 끓는 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큰형 엘리압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곳에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가 맡겨준 양 몇 마리나 잘 치지 네가 여기 와서 무슨 짓 하냐고. 어우, 그거 열받죠. 옆에서 계속 긁으면 화나요, 안 나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잡는 거예요.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 골리앗이지 형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의 차이예요.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니까 내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누구예요? 암몬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굴욕적으로 행사하는 길르앗 야베스 장로님들과 안 붙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내 고향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 다음에는 우리겠구나 신세 타령하며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누구랑 싸우려고 해요?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서는요, 감정 충만하니까 싸움의 대상을 계속 잘못 잡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감정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대상이 분명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감정 충만하니까 싸움의 대상을 계속 잘못 선택하는 거. 다윗에게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죠. 나중에는 누구까지 던져요? 아니, 누구까지 던져? 누구에게까지 던져요? 압살롬이 아니지. 요나단까지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계속 잘못 선택하는 거. 감정 충만하니까.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 충만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 들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이 전해주는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 다음에는 우리겠구나. 그러니까 대성통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삶에 충만해서 사울이 외칩니다. 내일 해가 뜨거워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야 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대성통곡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절을 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대성통곡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일 때문에 대성통곡하던 자들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니까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사울이 온 민족을 구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환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변화돼요?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려요. 기쁨이,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가정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이 바로,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딴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네가 성령 충만해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대적까지도 품어주는 큰 그릇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의 뜻은 바로 그릇의 사이즈예요. 내가 누구까지 담아내는가라는 거죠. 10장에서 사울이 제비를 뽑아 왕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울이 우리 민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때만 해도 사울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반대하고 멸시해도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이제 자기 주변에 군사가 몇 명이에요? 33만 명이에요. 이제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무슨 분위기가 조성되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무서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이 사울이면 이런 분위기 조성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모른 척 해주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고 나중에 와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누가 베푸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고, 아니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까지 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내 그릇 사이즈를 보면 알아요. 내가 누구까지 담아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 귀한 것을 알아요. 사람이 주변에 모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왜? 품어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여러분, 나를 멸시하고 나를 반대하고 뒤에서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는 사람 내가 품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결단은 맞아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잘 보여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주변에 누가 모여드렸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들의 병이 떠나가더라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주님은 복음을 열두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그 열두 사람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 그분들의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주님 한번 만났더니 우리 주님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주는 분이에요. 주님을 배신하는,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가돈 유다까지도 품어주는 큰 그릇이었어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 마지막은요, 주님을 뭐까지 합니까? 저주까지 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담아내는 큰 그릇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